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네, 집구석 세 번째 이야기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소울 없는 이 리액션들. 와. 하라 그래서 하는 이 리액션들.
와.
정말 다 너무 싫어. 일단 한 명씩 소개를 먼저 하고 이번엔.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네, 저는 디자인립 소소의 장서윤이고요. 지난 방송이 뭔가 평지북만 얘기하다 끝나가지고 약간 찝찝하게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평이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거야?
오늘은 그럼 급하게 가볼까요?
아, 둘이 똑같아.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건지 물을 데가 없어.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걸 왜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죠?
아, 그런 거야? 아무튼 그 찝찝하게 만드는 게 일종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번 주 방송을 더 듣게 만들고 싶은. 그게 먹혔을까?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찝찝함 저희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벌써 1월 9일?
1월도 2주가 지나갔네요.
9일이 2주야?
두 번째 주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그때쯤 뭘 하고 있을까요?
어제랑 똑같겠죠.
어제 뭘 했니?
뭐 일하고 있겠지. 아무튼 일단 두 번째 방송 오늘 할 얘기가 조금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늘 하던 2부의 첫 번째 코너 먼저 하고 저희 본방송으로 돌아올게요.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토리 아빠의 또리래. 미안.
아, 또리는 장군이죠.
미안.
이야, 네. 오래간만에 듣는다, 또리 장군.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 토리 아빠는 어떤 질문을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는 친구가 저에게 휴식을 줬네요.
아, 아 페북에 달아주신 네, 그분 페북에, 친구구나.
네, 이영훈 네. 씨가 제 친구인데
네.
궁금한 점을 질문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오늘은 토리 아빠 친구의 질문으로.
네, 그렇죠. 토리 아빠 친구 질문으로 네. 가겠습니다.
네.
이영훈 씨 왈. 우리나라 건축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외국에선 대학의 건축과는 미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로 성격이 다른 건지요?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 그림 그리던 시절에도 제일 그림 잘 그리던 분이 외국의 건축과로 가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다른가요? 외국의 건축학교 대학이랑 한국의 건축대학이랑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학교마다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일부
다른 거지.
학교는 정말 그 예술 쪽에 좀 더
취중이
돼 있고
그런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아닌 학교가 네, 있고 그런
아닌
게
학교가
아닐까.
있고 재료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구조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과정마다 다 성격이 다른 거지 한국과 미국이 뭐 한국과 외국이 다르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네. 질문하신 네. 거는 그냥 네. 우리나라에서 건축과를 네. 분류상
네.
공대였었잖아요.
그렇죠.
공대죠. 그쵸. 지금 공대였던 게 아니라.
근데 건축은 그런... 건축 대학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아 그거 그래도...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아 그건.
예예. 안 된 데가 훨씬 많죠 아직. 그렇죠. 예.
공대 소속인 것과 천편일조 다 공대 소속이잖아요.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그런 맥락의 질문이 아닐까.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건축 대학 안에서도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건축 설계 전공이랑 건축 공학 전공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건축이라는 학문 자체가 뭔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디자인을 잘하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그런 디자인 감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학적인 내용이나 실체적인 이야기들도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예. 그리고 공대에 있기는 또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종합학문? 그래서 건축대학으로 따로 분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분리된 학교들도 있고.
분리가 돼서 소속은 공대 소속 아니야, 아닌가요?
건축대학. 건축대학이 따로 있는 학교들이 많.
공과대학이 아니라 뭐 건과대학 뭐 이런 거. 네.
건대? 건대?
이게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건대야 건대.
아까 장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건축과 그쵸? 학생들한테는. 네. 근데 사실 대학 입시로 뽑을 때는 그런 미대 필요한 소양이라든지 그런 걸 보지 않고 수능으로만 보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한국을 얘기했느냐는, 요새 홍대 미대는 올해부터인가 실기 시험을 안 본대요. 실기를 안 보고 그냥 수능 점수랑 뭐 미술 경력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입학생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인문계에서 미술 좀 하다가 안 돼서 인문계 다른 학교 가려다가 다시 그냥 홍대 로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돼서 홍대 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좀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미대 이미 다니시는 분들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는 손으로 그리는 그림만 아트가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뭔가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계나 설치 미술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트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의 기본은 순수 미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순수 미술이 꼭 손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 꼭 해야 하냐는 거지. 그것도 입시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그 스킬을 배울 수도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의 기준이 어떤 실기 시험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없고 전혀 좀 연관성이 없는 점수로만 뽑는다는 거는.
근데 그 실기 시험. 근데 그 실기 시험이라는 것도 사실 아트적이진 않았잖아. 다 그 뭐냐 이.
그렇죠. 그게 아트적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는다.
뭔가 포트폴리오를 그렇죠. 심사를 한다든가. 뭐
이게
이런
이제 왜 없어진 배경 중에 하나가 비리.
그렇게.
아,
뽑아주는 그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찌 됐든 간에 미대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자기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에 대한 노력에 대한 배신, 뭔가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건축과라는 것도 지금 장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그런 예술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시하는 게 외국의 풍토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인데?
아니 우리나라는 건축과
건축을 바라보는 약간
관점이 다른
시각 자체가
시각들
공학 그러니까 거겠죠? 딱 규경에 맞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건축을 건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열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근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는 거는 사실 미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기가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새 예고에 이제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한 작품들이 이제 걸려 있어요. 근데 분명 걔네들도 이제 입시를 위해서 이제 미술을 배우고 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규격화된 그런 거를 교육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하여튼 몇 년 동안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창의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왔던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가까이서 보셔서 그렇구나.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실기 입시가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실기를 보는 방법을 바꾸던가 평가 그치. 방법을 바꿔야지
그치.
그거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이건 무슨 뭐
그리고 입시가 너무
학교 없애라는 거
입시가 너무 자주 급하게 바뀌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건 아무튼 질문으로 들어가면
근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 때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건지 정말 건축을 그런가요? 바라보는 관점이 좀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건 건지 정말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 건 확실한 것 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
그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는 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건축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건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학적이고 효율적이고 시스템적인 거가 우선 나오고 그렇지. 그 뒤에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들에서 다 처지고 디자인이 제일 뒤로 밀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약간 그런 성향이 그 동대문 DDP 뭐 그런 거나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건축가들을 더 오히려 요새는 선호하는 그
사례주의예요.
그거는 문화 사례주의. 이제 관점이 다른 거가 아니라 저희들은 조금은 다르게 봐요. 그거는 그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국의 건축가들이 와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다 되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고 그 국가나 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큰 이벤트처럼 만들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누가 와서 이걸 설계했다. 이 타이틀을 원하는 거죠.
해외 명품 좋아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거였어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사는 것처럼 그 자아라는 그 사람의 그런 거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정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만한데 정말 그런 관점으로 건축을 바라보고 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아 외국에 있는 건축가들 이런 소양이 더 깊어서 데려다가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거라고는 건축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있는 거죠.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그렇게 막 좋은 대우를 못 받고 아직 첫박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매번 늘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하고 있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훌륭한 건축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돌아가면 나는 건축대학이 미대 같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건축대학은 건축대학 다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대스러운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미대스러운 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건축대학은 건축대학 다운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중심을 찾아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건축대학의 어떤 역할이고 방향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을 무조건 따라가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중심이 잡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건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을 자리를 잡혀야지 이제 그게 자리가 잡힐 건데 아직은 뭐
거기서 이렇게 넘어오기 힘드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학교 교육도 그렇고
근데 정말 약간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얘기하니까 진짜 건축대학을 가는데 미대처럼 그런 실기를 시험을 봐 뭔가 건축에 뭔가 변화가 좀 생길까?
난 떨어져.
정말 이렇게 공대도 아닌 것이 뭔가 미대도 아닌 것이 그런 속에 있고 건축학과라는 게
그런 시험에 붙으려면 그걸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원이 생겨서 애들이 건축과를 가고 싶게 하려면 우리나라 건축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근데 시장은 안 살아나고 시험을 그렇게 만들면 그 학원도 장사가 안 되고 애들은 안 오려고 하겠지 건축과를.
어쨌든
너무 암담한가?
뭔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에 대한 어떤 시각의 좀 변화 같은 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만약에 정말 맞아. 토리 아빠가 얘기한 아니지 이분이 질문하신 대로 뭔가 그런 게 있어. 되게 잘 정리된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있어. 그러면 되게 강력한 또 제도와 시스템으로 뭔가 변화를 조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방법.
강력한 뭔가 뭐야? 학교 커리큘럼? 아니면 뭐 강력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로 미대에 가는 것처럼 그런 실기를 봐야 돼. 건축학과에서. 근데 그 실기가 정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뭐 그런 거라도 되면 억지로라도 어떤 그런 소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요. 건축학과라는 게 수능 시험 점수만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게 또 필요하다는 어떤
네, 저는 학교 가서 배우면 좋겠어요. 네, 요새 고등학생들 막 수능 말고 딴 것까지 막 했고 어차피 많은데 막 봉사활동 점수 채워야 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나는 학교 가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초등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그것도 일리 있네.
아니 그냥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 전반적으로 좀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입시를 위해서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죠.
대입보다는 뭔가 그 내용들 교육하는 과정 막 이런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네요. 이형훈 님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아무튼 지금 일단은 아이가 있으신 토리 아빠부터 교육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는 걸로.
네,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 해주시면 토리 아빠가 이 코너를 날로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토리 아빠가 부탁을 해주세요.
자, 다음 타자는 지명을 하게? 지명을.
지명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럼 일단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뜬금 질문 코너 듣고 왔고요. 예, 네, 본 토크 시작할게요. 지난주죠. 1부에서는 평지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평지붕 얘기하다가, 뭔가 지붕에 대해서 더 얘기할 듯 하다가, 탁 끊고, 이번주로 넘어왔는데, 이번주에는 경사지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붕 재료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사지붕 이야기.
네, 경사지붕은 경사진 지붕입니다.
그렇죠.
네.
아, 어렵네.
아,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간 거야?
경사.
기울기를 가진 지붕입니다. 좀 더 쉽게. 근데 그게 이제 양쪽 지붕들이 다 이렇게 기울기를 가진 경우도 있고 한 면만 기울기를 가진 경우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경사 지붕들이 있죠.
우리 한옥도 전통 건축인 한옥도 경사 지붕이죠.
돔은 어예요? 돔.
돔.
돔은 돔이에요. 돔도 경사지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돔이 일체형일 경우는 돔.
평면은 아닙니까?
아무튼 최근에 그 강 소장님 지으신 집도 경사지붕이었잖아요.
경사지붕과 평지붕이 섞여 있죠?
아, 섞여 있어요?
네.
아, 섞어서도 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아까 얘기구나. 마름모 같이.
뭐죠? 그거는?
마름모?
마름모 뭐죠?
마름모는 뭐지?
어? 아니 평 지붕이었다가 끝에만 이렇게 딱 꺾어지는
아니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평 지붕이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케치에서 가르쳐줬어. 이해했어요? 일단
교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지붕인데 각도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는 평이고 하나는 각도가 있고 이게 아니라 네. 아예 이제
건물의 덩어리들이
예. 건물의 일부분은 네. 아예 경사지붕으로 끝나고 네. 다른 쪽 부분은 평으로 끝나고 어떤 집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경사지붕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그 지붕의 밑면은 다 경사면 경사, 평이면 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경사지붕은 방수에서 아주 유리하죠. 그 그렇죠. 평지붕에 비하면 네. 저번 주에 우리 평지붕은 약간 물을 담고 있을 수도 네. 있어서 방수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경사는 일단 물을 흘리는 구조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죠. 평지붕보다는. 요즘 경사지붕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그렇게 옛날 집들 말고는 그쵸.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경사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아진 것 같죠.
옛날 집들도 경사가 요즘 지어지는 경사지붕 그 각이
이뻐?
각이 되게
예리하죠.
예각에 가까운 집들이 많은데 옛날 집들 경사들은 대부분 둔각이죠.
지붕이 펑퍼짐하게 가지고. 누워있다.
요새 그렇게 예리하게 생긴 지붕들에도 기와가 다 있나요?
네. 네. 기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재료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기와 종류도 사실 되게 많아요. 요새 쓰는 게.
그러니까 경사지붕이라고 해서 꼭 기와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재료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지붕 재료들도.
그러면은 그 경사지붕은 아까 얘기했던 평지붕에 그 옆에 올라오는 애.
파라펫.
걔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네.
그걸 덮은 거니까. 이렇게.
지붕이 덮고 있으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죠. 보통은 처마가 좀 더 나오잖아요. 처마 없는 경사지붕 집도 가끔 있는데 뭐 결국은 건축주분들이 처마를 빼달라고 하시거나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마 없는 집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뭔가 어닝이나 그런 차양이나 이런 따로 그런 것도 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경사지붕은 대체로는 처마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처마가 없어도 어쨌든 파라펫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파라펫은 필요가 없죠.
보통은 사람들이 경사지붕을 건축주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락인 것 같아요.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맞아. 다락
면적에 잡히지 않는 추가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그거는
거니까.
건축주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의 생각이라면 아이는 그냥 다락에 그렇죠. 대한 로망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다락에 대한 로망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그 공간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네. 다락은 다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보면
뭔가 나만의 공간인 것 같고 막.
제가 예전에 할머니 댁에 다락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쁜 뭐 경사지붕에 창문이 뚫려 있고 이런 다락이 아니라 그냥 진짜 광. 아, 그 흙집에.
흙집에 부엌, 부엌 위쪽에 있는 방.
뭔가 아랫목 뒤쪽에 이렇게 미닫이 열면은 안에 캄캄한데 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락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 공간 좋아하나? 나만의 공간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요새 그래서 인디언 텐트가 인기가 많으니까.
아, 인디언 텐트.
집집마다 다 있던데? 애들 있는 집은? 다락은 그 일단은 다락의 천정 높이가 천정 높이 평균이 1.8m가 안 될 때 다락이라고 해요. 아, 법적으로.
다락은 경사지붕 아니어도 평지붕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경사지붕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 평균값을 평균 내니까.
천정 높이의 평균값이
평지붕이면은 그냥 딱 이게
1.8이어야
되는데 경사지붕은 이렇게
내가 설 수 있는
있으니까.
곳도 있고
평일 때는 1.5 아닌가요? 경사일 때만 1.8이고
경사지붕일 경우 평균 증고 1.8m 이하, 평지붕일 경우에는 1.5m 이하일 경우 다락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걸 좀 빡빡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지왜?
그걸 편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면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세금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런
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네. 규제를 안 해놓으면은 너도 나도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안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어떤 기준은 다 있게 마련이죠. 뭐 발코니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관련 있고
그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 규제에 나가다 보니까 법이 법률들이 산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됐구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막 다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다양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사지붕 하면 딱 박공지붕 형태였는데 요즘에
오히려 되게 박공지붕을 많이 한 거예요.
요즘에 많이
딱 박공지붕이 뭐죠?
그러니까 그 양쪽에 다 박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울기가 아니라 딱 각도가 똑같은 양쪽 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집이라는 이미지를 예,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그 박공 형태를 요즘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유행인가?
예, 약간 유행, 약간 집 같은 느낌도 주고 약간 뭐 친근한 느낌도 좀 주는 건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너무 그런 작가주의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뭐 그래서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사실 건축가들이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박공집은 딱 집이라는 거를 연상시킨 어떤 형태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신 처마를 안 빼고 하는 그쵸. 것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건축가가 지은 처마가 안 뺀 집에 사는 분이 이렇게 글 쓴 거 봤는데 아니 뭐 어떤 분은 어닝을 달았대요. 근데 어떤 분은 비 막 들이치는 날은 어닝이 있든 없든 어쨌든 비가 안으로 들이치더라. 처마가 있어도 어차피 안으로 들이치더라. 나는 그냥 없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닝이라는 게 뭐야?
천막 같은 거 앞에만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위에 햇빛 가리개로 이렇게 앞으로 네. 뺀
아 그건 또 그 캐노피랑 또 다른 거야?
캐노피는 건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붙이는 거고요. 어닝은 네. 천막 같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들이에요.
접었다 폈다
카페에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는 거?
네. 그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거든요. 천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은 건축가랑 건축가의 의도도 알고 뭐 서로 서로 안다면 서로 감수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처마가 한옥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마가 나와 있는 네. 경사 지붕은.
처마가 없다는 거는 외벽이 끝나면서 지붕도 같이 끝나버리는 거.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 이제 이것도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 개인의 취향 같은 것도 있는데. 저번에 저희 뭐 이중창 얘기할 때 나왔던 네. 것처럼 그렇게 처마가 안 나와 있는 지붕이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축주.
아, 익숙지 않은가 네, 보다.
익숙지 않고 뭔가 그 이제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재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외벽의 재료와 지붕의 재료를 같이 써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네. 보이는 의도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건축주분이 이제 딱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거라서 딱 보여드렸어요. 네.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머리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집이
있다.
뭔가 뚜껑이 제대로 견고하게 딱 덮여져 있는 느낌을 안 주는 거예요. 처마가 안 나와 있고 재료가 같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매스가 더 정리되게 딱 뭔가 그런 거를 의도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대머리 같다고 얘기 대머리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말문이 딱 막혔었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나중에는 뺐어요.
그쵸. 시골에서는 그렇게 지금 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저건 뭐예요? 집이요? 창고를 지어 이런 분들
창고가
짓다 말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평지붕도 처마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뭐 기능적으로는 난 그래서 괜찮다고 보는 건데 그 어쨌든 느낌은 근데 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잡지나 막 그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익숙해진 거고.
근데 그런 경사지붕들은 그 요즘에 신도시나 이런 곳에는 항상 단독주택지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단독주택은 제한을 넣어요.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그렇죠.
경사도도 그
아, 진짜요?
기준을 두거든요. 범위를.
막 그런 거예요. 3분의 1 이상 경사지붕을 만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러면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네?
응? 아니
그 집에서.
집에서.
아 집에서? 아 그래요?
지붕 면 지붕 위에서 딱 내려보다 본 면적 수평 투영 면적에서 3분의 1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해라 라는 데도 있고 단독주택은 무조건 경사지붕으로 해라라는 데도 있고
왜 그러지?
왜 경사지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되게
모르겠어요.
많은 추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에서 본 미국의 목조주택 단지를 염두에 두고 건축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
염두에 두는 거랑 진짜 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가능했지.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처음에 그런 막 일산이나 이런 데 주택 단지 신도시 만들 때 그런 그 규정을 넣었었거든요. 그게 그런 미국 북미식 그 단독주택 단지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만든 것 같은데 차이점은 그리고 막 그런 다른 조건들도 있잖아요. 뭐 담을 없앤다든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담장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1m 못 넘게 돼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생울타리로 하라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집과 집이 머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담장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집들이 오히려 폐쇄적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집들이 앞으로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뒤로 열려
땅은 좁은데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담장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제랑 규제 목적이랑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경사지붕도 뭐 그런 얘기들이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막 집장사들의 잔치가 되기도 하고 다 비슷한 경사지붕 집들.
보통 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경사의 뭐 일면으로만 경사를 할지 뭐 이면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요즘에도 있나? 한때 이제 많이 만들 때는 블럭형 단독주택 단지라는 거 자체가 있어요. 그 용지, 네.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이름 자체가 블럭형 단독주택 단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블럭으로 집을 짓는데, 그 블럭 단위가 비슷한 이미지에,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구시가지나 이런 데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너무 다 제각각으로 만드니까 뭔가 이렇게 이 구역을 설정하는 어떤 이미지를 비슷하게 가자.
아, 통일감을 주겠다.
통일감을 주자.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원래 거기가 원래 뭐 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를 근거로 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어쨌든 단순히 그냥 거기를 비슷한 이미지로 중구난방으로 안 하게
누가 만드는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느 동네 만들 때 그런 뭐 도시계획 뭐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막 만들고 난 다음에 딴 데서 또 지구단위 계획 새로 들어가면서 그 지침을 갖다 쓰면서 조금 수정한다든가 막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또 딴 데서 만들면서 여기 거를 또 갖다 써.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래서 만들어진 거지. 그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전원주택 단지가 막
그치.
생기면서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넓게 파는 거지. 그 사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기니까 그렇게 쪼개서 팔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필지가 사이즈가 일단 커요. 블럭형 단독주택 단지라는
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서 이게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다 또 제한이 있거든요. 뭐 19개 이하 단독주택으로 필지를 나눠서 할 때는 그다음에 규모도 뭐 3층 이하 그렇게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몇 명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블럭의 이미지를 비슷하게 그래서 땅도 크게 해서 팔고 거기에 지어지는 형태도 좀 규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도시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지역의
그럼
이미지나
그럼 그 큰 땅을 산 사업자는 그냥 자기가
파는 거죠.
아 각 진짜 개인한테
땅을
아파트
그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땅을 하나씩 분양하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다 지을 수도 있고
다 그 땅을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참 옛날에 되게 뭐 한 10억 20억 하는 그런 빌라들이 한참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에 그런 것들이 막 지어졌고 단독주택으로 할 때는 필지를 나눠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팔 수는 있는데 그거를 처음 계획할 때 이미 디자인이 많이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계속 설계 변경을 계속 하는
그 전원주택 단지
그런 거 그런 게 막 생기면서 생긴 건데
그 제가 상주에 와이프 할머님께서 살고 계셔서 지난번에 내려왔다 왔는데 거기에도 전원주택 단지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한 열 몇 개 동이 이제 서 있는데 정말 마을하고 안 어울리게. 진짜 정말 생뚱맞게 마을 입구에 그것도 딱 있는데 아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너무하다?
그게 이제 상주가 거기는 이제 감이 유명해서 나무마다 이제 감이 다 열려 있고 막 그 주변이 되게 좋은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그런 전원주택 단지가 정말 생뚱맞은 그런 모양으로 딱 2, 3층 짜리로 쭉 서 있으니까. 정말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규제를 멋지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예전에는 막 경사지붕 그런 제안이 있으면 막 그거를 어떻게든 경사를 만들면서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경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그래서 좀 다른 박공 지붕이 아닌 막 한 면으로 지붕을 하거나 아니면 좀 완전히 좀 비틀어진 형태의 지붕을 막 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참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건축주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건축가가 이제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주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거를.
그렇죠. 건축주의 집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규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통일 그냥 풀어놓고 그냥 평지붕으로 하던 경사지붕으로 하던 그냥 뭐 놔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하는
천편일적으로.
거예요. 그니까 제가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제가 1부 때 그 얘기했잖아요. 헤이리에는 경사지붕 불허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맨날 경사지붕 해야 한다는 거에 막 반발을 막 많이 하는데, 헤이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금지인데 어쨌든 이용자들이 경사지붕이 좋은지 평지붕이 좋은지 그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한 거지. 꼭 뭐 평지붕으로 쭉 규제를 하는 게 더 낫다, 뭐 경사지붕으로 규제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옛날에 한때는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저게 옥상에 빨래 못 널게 하려고 경사지붕 하라고 하는 거다 막 이런. 실제 그런 얘기 전 들은 적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규제 같은 것들은 그런 반발을 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요즘 계획된 신도시나 계획구역 같은 곳은 다 경사지붕이거든요. 단독주택은. 경사도까지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전체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건축주들, 건축가들, 시공자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공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뀐다면, 전체 사회 분위기가 바뀐다면 이런 규제가 필요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도시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서 좀 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담을 없애라고 했더니 모든 집들이 폐쇄적이 된다든가 뭐 이러면 그 규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지붕 재료 막 궁금해 하셨잖아요. 지붕 재료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붕에 쓰이는 재료.
지붕 재료가 찾아보려면은 은근 되게 없어요.
그치?
아, 지붕을 할 수 있는 재료가요?
네.
방수 때문에?
방수인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외벽에 쓸 수 있는 재료를 지붕에 쓸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방수 때문이죠. 대부분 다 보면.
방수 때문이죠.
경사지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싸고 저렴하고 많이 하는 것들이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농촌 같은 데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잘 안 쓰고 싶어 하는.
네. 그 다음에 기와도 있고. 기와도 종류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많아서 가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와 많죠.
네.
심지어 금속 기와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철판들. 주로. 이렇게 큰 면이 있어서 접어서 뭔가 물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있고.
그렇죠. 크게 따지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따지면?
그 기와 같은 경우는 기와는 그냥 얹는 거고 그 안쪽에다가 뭘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냥 모양으로 얹는 게 아니었어요?
모양으로 얹죠. 예.
그치만 방수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붕 이제 골조하고 난 다음에 방수를 다 해요.
시트를 깔아서
시트를 깔거나 목조주택에 쓰는 것처럼 OSB를 깔고 그 위에 또 시트지를 덮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근데 기와 종류별로 좀 다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좀 저번에 한번 알아봤던 애는 그 각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틀을 다 짜서 그 위에 기아를 얹는 거예요. 기아를 잡아줄 수 있는 틀을 다시 다 만들어요. 그리고 기아를 다시 얹는
지붕에다
거예요.
위에다 얹는 게 아니라?
네. 예, 예. 한옥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얹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아가 무게가 또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바람이 안 날아가니까.
네,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되게 얇아요. 얇아서 이제 붙이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싱글.
그게 그러니까 일반 도시에 일반 도시에 있는
허니컴처럼 육각형 모양인 것도 있고
좀 얇게 얇은데 기와 모양이긴 한데 기와는 아닌 납작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약간 까끌까끌한 재질의
사포 같은 거 묽은 사포처럼
갈색
그런 매트가 진행이
생긴 거 지붕 있는 거 까만색이나 갈색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네 그게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좀 쓰는 게 있긴 있어요. 경사지붕에는.
기와 중에 네. 그 적산목으로 만든 기와가 있더라고요. 네. 기와 중에도 나무 기와가 있더라고요.
너와집 그러니까 같은 거지.
기본적으로 방수는 걔네가 한다고 볼 순 없고 방수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은 물을 흘려만 보내요.
네, 네, 외장으로만 보내는 거죠.
일단 기와는 어쨌든 얻는 방식이나 이런 건 강소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긴 한데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화를 하기로 한 다음에 재료에 대한 결정은. 그렇죠?
어쨌든 외장과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주된 재료하고 특히 경사지붕 할 때는 외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네. 지붕면이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고려를 해요. 어울리는 재료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벽 재료랑도 어울려야 되니까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쉽지 않은 고민이에요. 지붕 재료는. 그리고 금속 재료들도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금속 기화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 징크일까? 칼라강판일까?
칼라강판이죠.
그런가? 좀 잘 지었다 싶은데 가면 징크가 있고 보통은 칼라강판 많이 쓰는데
네, 아마 그냥 보시기에는 구분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징크하고 칼라강판하고
칼라강판이란 거는 그냥 철판인가요?
철판인데
칼라가 있는 거지.
징크처럼 도색이 돼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고 네, 징크는 그 징크가 아연도 처리가 된 거죠.
아연도 강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는 게 징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정도 보고 칼라 강판 한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부식의 이런
철로 거에 따라서. 지붕을 한 거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에.
아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했어요.
특히 요새 관공서 같은데 많이 하잖아요. 막 공면으로 된 지붕 이런 거.
아.
네. 그런 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막 말려서 네, 이렇게 쫙 올려. 네,
그걸 돌출이음이라고 하는데.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갈아 올리고.
네, 철판의 그 장점이 그거죠. 어떤 형태라도 일단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경사지붕에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런 거는 네. 거의 외벽이랑 같은 재료.
같이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지. 이건 같이 할 수 있는 재료죠.
네. 네. 그래서 좀.
다 많이
하죠.
쓰이는
네,
것 같아요.
한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외벽부터 같이 타고 올라가서 지붕까지.
그게 생각났어요. 그 DDP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DDP는 좀 다른 패널이에요. 그거는 징크나 이런 게 아니라
더 비싸고 더 좋아.
타공이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 3차원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하나 다 따로 제작하는 걸걸요 아마? DDP는
네, 그리고 동영상을 봤는데 그거 틀을 만드는 거 자체가 선박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그 기술을 가져서 하는데 그게 이렇게 판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연필을 뭐 여러 개 꽂아놓는 것처럼 그런 막대기들이 이렇게 쫙 꽂혀 있고 그게 각도에 따라서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는 각각 다른 그 판넬을 다 찍어내더라고요. 엄청난 공과 시간과 이런 걸 들이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어쨌든 금속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화가 옛날부터 한옥 때부터 많이 쓰였으니까 그 넘어간 집들에서도 단독주택들은 기화 집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죠. 시멘트 기화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고
슬레이트
그치, 슬레이트
그쵸, 슬레이트도 있고 기화 모양대로 강판을 떠가지고 지붕에 얹는 것도 있어요. 그 금속 기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모듈이 있어요. 일정 모듈로 기화 얹어져 있는 모양처럼 생겼어. 찍어서 나온 거지. 그걸 계속 이어붙이는 거죠.
슬레이트는 천연 슬레이트, 성면 슬레이트인데 요새는 뭐 잘 쓰지 않는 재료기는 해요. 천연 슬레이트는 잘 깨지고 성면은 요새 몸에 안 좋다는 게 있어서 사용이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성면 슬레이트 그거 철거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막 처리 비용도 들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집을 고를 때는 성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집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파란색 그 플라스틱 같은 슬레이트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파란색 플라스틱 같은 슬레이트?
얇은 그거.
투명.
얇은 거.
투명? 아.
그 어, 투명?
아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그게 슬레이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 슬레이트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보통 그거 플라스틱 골판.
아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어 폴리카보네이트까지는 아니고. 거고.
물결이 어. 물결문이 짜게 해서.
렉산도 이제 렉산 중에도 그렇게 나온 애들이 있고.
왜 예전에 그러니까, 그 물결? 삼겹살 거 먹고 그러는 거잖아.
있잖아요, 아, 이거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슬레이트 아,
투명한 것도 있고 아, 파란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고.
어. 삼겹살 구워 먹던 거 슬레이트일 거야.
그거는 슬레이트.
그건 슬레이트고.
근데 그거의 파란색.
그거는 슬레이트가 아니고.
아 그래요?
아. 플라스틱 계열이지.
슬레이트는 원래 그 뭐지 얇은 판석 같은 거예요 원래는.
아 네. 그걸 슬레이트라고 그런
네,
거.
예. 네.
밟으면 깨지는 거.
네 깨져요. 아. 좀 다른 거죠. 근데 다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막 불렀던 것 같기는 해. 어릴 때.
난잘
모를 때.
그렇죠. 구분 안 하고 그냥 썼던 것 같아.
그때 막 불렀던 것 같기는 해. 아무튼 지붕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지붕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많이 없네요.
아 진짜? 어쩜 좋아.
이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범위에 있는 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저 맨날 눈으로만 보는 거라서.
그리고 지붕을 보려면은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잖아. 밑에서는 지붕이라는 게 잘 인지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축주분들이 지붕을 좀 재료로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세요.
가까이서 손에 닿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뭐 층이 좀 높거나 이러면은 외장은 이제 너무 눈에 보이니까 좋은 걸 쓰고. 외장은 되게 좋은 거 썼는데 지붕에 가서는 막 아스팔트 싱글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뭐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 이거야. 그거 쓰는 거에 있어서 뭐 기능에 문제만 없으면 전혀 상관없는데 라고 하고 이제 어차피 많이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한쪽에 그 경사는 외부 바깥에서 보이고 다른 쪽은 다른 경사로서 그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데는 슬레이트 약간 어, 싼 거 쓰고 여기는 좀 보이니까 비싼 거 쓰면 안 돼요라고 얘기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또 조율하는 게 근데 저희들이 그거는 또 할 일이죠.
그쵸.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실 지붕이라는 게 집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금만 거기서 문제가 생겨도 집의 기능 전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재료를 여러 가지 쓰게 되면 나중에 보수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방수나 이런 데서도 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충돌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뭔가 좀 건축가들이 제안을 하는 거가 왜 그렇게 제안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붕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른 재료를 그렇게 써버리면은 그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디자인적인 걸 떠나서도
그리고 그 반 싼 거 한다고 그닥 돈도 그렇게 차이가 안
한쪽은 한쪽 신발은 뭐 명품 신발 신고 한쪽은 그냥 일반 그냥 보세 신발 신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뭐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하여튼 좀 뭔가 돈의 문제가 생기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른 제안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는 똑같이 그레이드를 중간점에서 맞춘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맞아요. 어쨌든 지붕 이야기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예 저희 다른 코너 항상 하는 마지막 코너 저희 집밖 소식 코너 하고 돌아와서 마무리 할게요. 네, 집구석의 집밖 소식 시간입니다. 예, 집구석의 집밖 소식 오늘은 저는 좀 소개를 쉬고요. 이 소장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전시입니다. 전시인데 이건 좀 독특한 전시예요. 그래서 협력적 주거공동체라는 전시인데요. 12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2015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 그 협력주거 코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코리빙 시나리오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요즘에 주거 공동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공유 오피스들 나오면서 주거도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집값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하나의 집을 둘이 나눠서 빌려가지고 같이 쓰자 아니면 혹은 4명, 5명에서 나눠서 집 하나를 빌려서 임대료를 줄여보고자 하는 이제 거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이제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땅콩주택이 두 가구가 모여서 집 하나를 짓는 거였다면 이 주거 공동체는 여러 집이 모여서 빌라를 하나 짓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건축가들에게 숙제를 던져준 거죠. 건축가에게 이런 협력적 주거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설계한 결과물들을 하는 전시인데요. 저는 요거 전시가 나오기 전에 올해 이런 협력적 주거 공동체로서 여러 집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빌라 같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곳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처음은 네. 아닐 거예요. 이전에도 어디 이건 서울은 처음인 것 같고 네. 네, 지방에서 그렇게 모여서 집 지은 거 이렇게 다큐인가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요? 여긴 네. 지금 이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하우징쿱 주택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얼마 전에 협동조합이 막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조합비를 내고 하면서 집에 살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아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고르고 땅에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제 올해 1호 주택으로 불광동에 지어져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뭔지 좀 친한 사람들끼리 막 동호회나 아니면 집짓기 커뮤니티 막 이런 거를 모여서
아니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경우는 꽤 있었던 그렇죠. 거죠. 제가 네. 얘기한 것도 그런 네. 경우였고 그러니까 집짓기를 위한 있죠. 커뮤니티를 네. 만들어서 빌라를 함께 만들고
그렇죠. 사실 성미산도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그런
빌라가 있는데
그런 빌라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
한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조합이네요. 네. 조합.
조합으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집을 갖고 싶은데 혼자서 집을 짓고 살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걸 같이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제가 이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이거를 들은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하고 조합으로 원모르고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가신 분들 계시고 그런 그렇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입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전에 커뮤니티들이 만든 집들 보면 그 가족 구성원이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막 집 평면이 다 다르고 유닛 평면 다 다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조합에서 할 때는? 조합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면적은 같은 면적을 공유하는 거지만 그 설계 공간 이용하는 것들은 다 욕구가 다르니까 이걸 설계하신 분이 인터커드 건축사 사무소에 네. 윤 뭐더라?
이 소장이 소개한 조합의 주택은 실버형 공유주택 구름정원이며 설계자는 인터커드 건축사 사무소의 윤승현 소장입니다.
아, 저 이 집 봤어요. 그 안 내부도 봤어.
윤 모라는 건축가는 있는데 이 각각의 세대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집 보니까 막 감리 기간 할 때도 공사할 때도 막 이게 조합원이 와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막 법하는 협의해서 관련해서 막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이니까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더라고요.
품앗이를 해서 한 거죠.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고 그런 거 연관된 전시가 이제 이건 건축가들이 순전히 고민한.
그렇죠.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을 계속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살기 힘든데. 네.
그렇죠.
전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강 소장님? 두 번째 집박 소식?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충무로 건축교실
사심을 잔뜩 담은 집박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집박 소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 유호하고 이제 디자인랩 소속의 장 소장님이랑 저희가 공간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충무로 일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 교실을 지금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충무로 일대에서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오실 수만 있으면 충무로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시작하는 거는 지금 1월 7일 정도에 사전 모임을 갖고 14일부터 이제 4주
4주간
4주 과정으로 이제 좀 운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할 내용들은 크게 그냥 이렇게 좀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집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집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꿈꾸는 집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 미래의 애가 될 수도 있고 좀 근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내 집 만들어 보기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교실을 좀 그 건축 교실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총무로 건축 교실을 검색을 하시면 카페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카페 주소는 네이버 카페고요. 카페.naver.com/하고 충무로 루프탑이에요. 충무로 옥탑. 그래서 CMRROOFTOP. 예, 이게 저희 카페 주소입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내용도 있고 신청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좀 가져주시고 네. 카페에도 돌아와 주시고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대답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네.
좋은 집박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하고 있는
이게 아니요 1월 9일에 방송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1월 7일에 사전 모임은 사실
사전 모임
예, 무료고 그냥 저희랑 차 한잔 하러 오시라고 저희가 하는 거고 그날 안 오셔도 그 충무로 건축교실 시작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4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집박 소식은 이걸로 하기로 저희의 사심을 담아.
저희는 PPL을 허용하는 방송입니다.
그럼요. 저희는 직접 광고를 허용하는 네, 방송이죠. 네, 아무튼 집박 소식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PPL을 포함한 집박 소식을 듣고 왔고요. 이렇게 오늘 어쨌든 지붕에 대한 이야기 2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쭉 훑어봤는데요. 지붕에 대한 얘기 어땠나요? 우리 토리 아빠님.
네. 아주 너무 어렵지 않고 좋았습니다.
너무 쉬웠단 얘기인가? 너무 아는 얘기만 한 거야? 우리?
그냥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강수정님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붕이 이제 방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게 1월 9일날 2015년 1월 9일날 올라가는 방송이지만 어쨌든 저희한테는 2014년의 마지막 녹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어땠던 것 같아요? 방송 오늘?
몇 번 안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 방송까지 하면은 6번이잖아요. 정규 방송으로는.
나눠서 올라가요. 네,
정규 방송으로는 6번이 나갔는데
네.
뭔가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고 할까? 뭔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
모여서 떠드는 게
그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편안해지기만 하고 우리 실력은 안 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편안해지는 게 어디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쭉쭉 편안하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 나가다가 보면은 내년 크리스마스쯤 연말쯤에는 뭐 공개 방송 같은 것도
또 시작이네.
일단 질리는 거죠 뭐.
그래. 그래.
공개 방송 저기 어디 뭐 큰 펜싱 경기장 이런 데서 할까?
큰 길? 요 앞 큰 길?
펜싱 경기장 앞 주차장 뭐 이런 거.
공원 앞 벤치 펜싱 경기장.
몽골 텐트 하나 쳐놓고 하는 거지.
그 어쨌든 그쯤에 공개 방송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강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2014년의 마지막 녹음을 마치며.
뭐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됐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편안해졌대잖아.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내년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은 방송이 되도록 영혼 없는
지금 귀가 간질간질하고 있어. 난 이어폰을
하여튼 내년에 좀 더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방송 함께 만들어봐요. 네. 오래오래 지치지 않게. 저는 사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지칠까봐. 오래오래 가려면 안 지치고 계속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안 지치고 계속 가는 데는 사실 여러분들의 힘만큼 좋은 게 없죠. 여러분들의 응원이 네, 저희를 안 지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시작됐는데요. 또 우리에겐 설날이 사실 한 번 더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새해 다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해보고 1월, 안 되면 다시 하고
1월 1일 날 새해 다짐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구정 설날에 네. 설날에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안 되면 봄이 됐을 때 3월에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실패를 허용하는 사회죠.
그렇죠. 거기서만
아, 좋다. 모토가 좋네.
좋지.
그런 거야?
허용하는 사회야.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나간 9일 동안 뭐 다짐 못 지켰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또 새로운 계획 세워서 2015년 잘 보내면 되죠.
네. 다짐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다른 형의 영화.
그렇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
어쨌든 2015년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구독, 좋아요 막 이런 걸로 힘을 얻습니다. 그런 걸로 순위가 올라가면 막 저희 힘을 더 많이 얻잖아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스북에서 직구석 검색하셔서 좋아요 누르셔서 계속 소식을 받아보셔도 좋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예, 저희가 또 다 응답해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방송과 관련된 자료 막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예, house.eders@gmail.com house.eders@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직 한 통도 안 왔어요.
메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질문도 페북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메일 받을 차례입니다.
아직 한 통도 안 왔어요, 메일이.
우리 너무 강조하는
그렇지. 아니, 저희는 본격 질의응답 방송이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질의응답 팟캐스트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5년에도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직구석 방송 잘 만들어 볼게요. 성장하는 직구석 지켜봐 주세요.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직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직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직구석이에요. 한 번 더 하고.
네.
직구석이에요. 뭔가 화음을 넣거나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볼륨 노래
집구석이 너무 긴가?
우리 집구석이에요.
집구석이라고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집구석이라고요.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금만 따라봐 널 꼭 한 번 보지만 난 그것이 좋아요. 너 푸른 하늘 보면 안겨져 있네. 우리 집은 나의 다락방 나의 혼자래 달구리 준비하는 밤 꽃갈심 등불 켜고 꽃갈 심 등불 켜고 보나 소노의 나라에 떠던 친구 가수도 우정은 남아있는 이제는 장미꽃이 그리움 숨기는 곳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금만 가득한 날 볶은 빵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난 그곳이 좋아요 난 그곳이 좋아요 난 그곳이 좋아요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